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저희는 지금 R.C. 스프로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거룩함으로 나아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과에서는 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방해 요소들을 파악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요. 저희가 매주마다 공부한 것을 적용하셔서 조금씩 거룩함에 발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과 하나님의 의의를 추가하라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의 백성에게, 그의 자녀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 많은 계명들을 그의 민족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부할 개요는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라. 셋째, 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넷째, 의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참 믿음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주된 임무다 라고 저자는 말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이 아닌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습니다. 그는 영원부터 영광스러웠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도 이미 영광스러우신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편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늘과 바다, 나무와 꽃, 동물과 물고기, 그것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아름다움과 지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창조물은 지어진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모든 것이 지어진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자연은 지어진 대로 영광을 돌리는데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 또 그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잘못 해석하면 큰 걸림돌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구원할 수 없죠. 루터의 말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반영되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 이것이 삶과의 주제이자 우리의 숙제입니다. 일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배웠죠. 반사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나타낸다고?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는 거울이 아닌데 어떻게 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거울로 해를 반사하여 그 열로 물질을 녹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거울로 태양의 열을 받아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사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한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가능하게 들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분의 거룩함을 반영하기를 원하신다고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했다는 사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처음 믿었을 때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은 더 알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그럼 거룩함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숙제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 바로 다음 구절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긍휼을 베풀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정의를 찾아볼 수 없죠. 믿는 자들도 정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세상이 타락하였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합니다. 저 사람은 다르게 살겠지, 다르게 행동하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그리스도인의 정당치 못한 행위를 듣고 목격할 때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냐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것이지 행하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사용되는 용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할 때, 영광을 드러내실 때 사용되는 말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을 의로 나타내심과 같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거룩함을 어떻게 반사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하여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제 의를 행할 수 있고 그 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요즘은 의에 대한 가르침이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죠. 요즘 복음주의가 집중하는 것은 명성, 경건, 도덕성입니다. 당연히 성경은 영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성이나 경건이나 도덕성이 아니고 의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노력, 영적인 능력, 영적 은사, 영적 훈련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노력과 훈련, 영적 능력과 은사를 추구하는 게 잘못됐나요?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부도덕하게 살았습니까?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죠.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를 실천하지 않고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교회 가서 십일조를 드린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미워하시고 의를 추구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수동적으로 피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과 의로움이 넘치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윤리적, 순수성의 상태입니다. 실천된 의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정과 선행입니다. 우리는 영적 노력, 영적인 힘, 영적인 은사,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추구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는데요. 믿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인가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겼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의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즉시 의롭다 칭하시며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의를 행하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부여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야.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은혜의 시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의롭게 살 수 없어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며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신의 의로 속량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죠. 하지만 믿은 후에 남는 것이 단지 믿음뿐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세리의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속에 묻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겠죠. 예수께서 위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만일 누구 돈을 떼어먹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왜 자기가 착취한 돈을 갚는다고 하고 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하였을까요? 그는 회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뿐 아니라 잘못한 것을 되돌린 것입니다. 그의 불의한 행동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한 것이었죠. 그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옳은 일은 바로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취한 돈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일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배상은 해로운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방법이며 회개의 일부입니다. 옳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행한 거야.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배상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관계든지 물질적인 보상이든지 무엇이 되었든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훔친 사람은 일곱 배를 갚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거기에 너무나 많은 법이 있는데 훔치거나 그 집에 어떤 소를 만약에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갚아야 합니다. 말틴 루터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력이 넘치는 변하지 않는 참 믿음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하였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했습니다.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이 구원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로운 행위는 그리스도께 복종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복종한다는 뜻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Hear, listen. 듣는다는 단어가 1000번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만 복종이라는 맥락에서 한 80번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도 듣는다가 순종과 복종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랄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그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거였죠? 듣는다는 것은 그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들은 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의를 추구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에 청중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 이상적인 예로 여겨졌던 그 문화에서 이것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의롭게 사는 것.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면 그럼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그 듣는 회중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을 겁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산상설교에서 예를 들어 요점을 설명하셨죠. 우리가 공부해서 잘 알듯이 바리새인의 목표는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위에 더 많은 계명들을 세웠죠. 그리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십일조를 바쳤죠. 아주 작은 씨앗도 세워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거기 9절에 나오는 큐민 그런 것들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손으로 사실 잡아서 세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무슨 그 쪽집게 같은 걸로 셀 수 있는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십일조도 바쳤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따르려고 명령을 복종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였죠. 그들은 또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학자였고 선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 사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 바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이 책에 언급된 세 패세지의 주인공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그들의 의로운 행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법을 지키는 데 급급했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둘째, 그들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죄인을 미워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함께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들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 그들은 그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챈 것입니다. 나를 봐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금식하고 난 십일조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취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겉만 깨끗해 보이고 그 안은 썩어져 냄새나는 무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기준을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보다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으로 높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율법의 문자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율법이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고 하시면서 살인과 성내는 것을 같다고 하셨습니다. 간음과 음욕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겉으로 살인하지 않아도 너희 형제를 두고 바보라고 부르고 형제를 미워하면 바로 그게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의로움이 옳게 사는 것이 바닥에 떨어진 지금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이 정의와 자비와 신앙이라는 더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들, 즉 십일조를 소홀히 하지 않고 큰 문제들이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십일조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신자들은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이 4%에서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정의를 행하고 긍휼히 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프로 목사님께서 십일조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기도로 섬겨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서 케어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런 것을 합니다. 그것이 법을 지키는 것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지키라.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슨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율법을 지켜. 그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끝까지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나중에 판단하실까요? 그래, 네가 수고한 거 다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겠죠? 칭찬하십니다.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칭찬하세요. 그런데 너 나의 의를 얼마나 보이고 살았어? 네가 그런 거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한테 의롭게 살았어? 그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바리사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힘을 기울였죠. 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지만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공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심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숙제 있죠? 테이블에서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공부에 오는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금식 기도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라고 비난하였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패턴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공중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금식할 때마다 아마도 몇 끼를 굶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도 금식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금식도 자신의 건강과 미모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위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열심과 훈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명령은 있고 그 정신만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의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실천해야 합니다. 참된 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십일조를 바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로운 일이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외적 행위가 진정으로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참 믿음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빌립보서 1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잠언 12장은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된 임무는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다면 이제 의롭게 사는 것을 목표로 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정직해야 되니까요. 정직이라는 단어도 요즘에는 듣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정직은 저희 집의 가훈이었고 급훈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두 명의 폴리스맨과 살고 있는데요. 직업이 폴리스맨이 아니라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두 명 집에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복음의 향기 강의를 맡아서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밤 늦게까지 준비하느라고 잠을 늦게 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밤을 꼬박 샌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복음의 향기를 마치고 집에 가면 딸이 항상 저에게 두 개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엄마 강의 어땠어? 그럼 제가 좋았어. 그리고 그 다음은 말을 안 하고 고개를 이렇게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지? 내가 무슨 질문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지?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엄마 어제 몇 시에 잤어? 저는 딸에게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시간을 앞당겨서 말하려는 유혹을 여러 번 받았지만 제가 거짓말을 하면 아이들은 귀신같이 엄마의 거짓말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몇 시에 잤다고 얘기하면 또 우리 딸이 실망을 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고 있던지 상관없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던지, 우리 남편이 보고 있던지, 우리 이웃이 보고 있던지 상관없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의 중심 구절인 미가서의 마지막에 정직,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humbly, 겸손하게 행하려는 말이 before God, 영어의 성경을 보면 before God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 또한 보십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나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걸 외우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산다. 여러분,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며 사시겠습니까? 당신이 의롭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직도 싸우고 있는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가지가 나무 없이 존재하지 못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수단을 이미 주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하시며 저희 안에 내주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옳은 일이 그른 것이 되고 그른 것이 옳은 것이 된 이 뒤집어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